여성 성가 때의 찬양 후에 오늘 간증해 주실 이성미 집사님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이성미 집사님께서 말씀 나누시는 것을 옆에서 잠시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연예인을 보는 느낌이라기보다 깊은 영성을 지닌 신앙인 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립 6주년을 앞두고 이성미 집사님 모시자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늘 나중 간증을 통해서 마음의 깊은 울림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신약 281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이, 뒤에 이렇게 앉아 계시나요? 아이, 참 쑥스럽네요. 뒷모습은. 예. 이건 좀 특이하네요. 예. 불편하진 않으시죠? 아, 뒤에서 제 뒷모습을 또 보는 찬양단이 있을 줄 알았으면 뒤에도 뭘 좀 치라고 올 걸 전혀 몰라가지고. 아, 너무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데 바깥에. 갑자기 들어와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마가의 다락방에서 난리가 났을 때 세상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아마 그들은 예배를 드렸을 텐데 우리도 지금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간증하는 시간이 딱 1시간이거든요. 50분에서 1시간 해달라는데 이거는 사실 입가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50분 안에, 1시간 안에 끝내라는 건지 이거는 그냥 예고편만 하고 내려가라 이런 거죠. 예, 그런데다 키가 작다고 뭘 올려놔가지고 어찌나 높은 거 신고 거위에다가 벽돌 을 올려서 지금 이빠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예.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제가 캐나다 가기 전하고 와서의 모든 것들이 너무 많이 변해서 사실은 놀라운 지경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캐나다에 조기 유학을 애들 데리고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민을 갔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애들 공부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엄마고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러기로 살아서 너무 좋았죠. 그런데 남편하고 남 같아져서 정말 남의 편처럼 돼서 돌아온 케이스입니다. 7년을 살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2년 정도까지는 그냥 남편이니까 고맙더라고요. 근데 3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틀 안에 이상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걸거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 간증하는 게 참 연예인들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옷 입고 있고 저만 벌거벗는 느낌? 제가 캐나다 가기 전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라는 간증이 되면 기복신앙하고 무엇이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 간증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고 제가 7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빡세게 훈련받고 나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간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가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다는 그 마음이었고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다윗은 마누라가 어떻게 봤잖아요. 아마 여기서도 저를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 정말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사사건건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건 다 위에서 하신 일들입니다. 저는 그분 없이는 못 사는 인생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낱낱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교회는 다녔었어요.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나름 또 새벽 기도도 섬겼던 사람입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게 바로 새벽 기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가서 다시 시작한 게 새벽 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영성이 나의 영성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단에 올라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새벽 기도합시다가 저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새벽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이, 마음 어렵지. 마음 많이 어려우시죠? 예, 어려운가 합니다. 아멘은 해야 되겠고 입은 안 떨어지고 하면 내일 아침부터 비 온대는데 마음 어려운데 새벽 기도를 하면 확실히 제가 해본 결과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 내가 아무리 내가 이 시간에 뭘 해야지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새벽에 제가 캐나다 가서 새벽 기도 섬기면서 사람 됐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좀 적극 추천합니다. 억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제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셨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50이 좀 넘었거든요. 예, 제가 개그맨 생활을 한 거는 80년 6월 5일부터 했으니까 이 33년 됐네요. 나이 계산하지 마세요. 옆 사람한테 대충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그 정도 나이 됐습니다. 나이가 돼서 사실은 개그맨이라는 직업을 갖고 참 늘 불편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었을 땐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저는 무남동녀 외동딸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그렇게 흔치 않았었던 시대에 제가 59년생이니까 별로 그렇게 흔치 않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귀하게 곱게 막 자란 케이스입니다. 제가 6학년 때까지는 정말 귀하게 자랐었는데요. 어머니가 6학년 지나면서 돌아가시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뭔지 알게 됐고요. 바닥을 내리꽂으면서 제가 늘 힘들었던 건 나 혼자라는 거, 아무도 나랑 같이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 늘 외로웠었고 늘 우울증이 있었고 그냥 자살에 대한 충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숨을 길게 쉬고 답답해할 때마다 저희 아버지는 감사하게 엄마를 바꿔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 엄마 넷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상처였었어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동창들을 잘 안 만나는 이유가 너의 엄마 잘 계셔? 그러면 어떤 거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숨기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고 애들하고 관계가 참 나빴었던 학생이었어요. 말도 잘 안 하고 차가운 아이. 개그맨 후배들이 저보고 무섭다 그러는 건 뭐 이렇게 소리를 언성을 높이거나 이게 아니라 내리 깔으면 무서워해요. 저희 집 지금 애들도 저를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뭐 무서워 이렇게 조그만데. 근데 애들이 벌써 니들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목소리 딱 깔면 엄마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을 쓰고 소리 지르는 것보다요. 목소리를 딱 내리깔고 침착하게 얘기하면 애들이 겁을 먹어요. 근데 개그맨 후배들도 길게 얘기 안 해요. 들어와서 인사하면 왜? 왜 인사 그렇게 해? 그럼 애들이 바들바들 떨거든요. 야, 너 왜 인사를 그따위로 하냐? 이런 거는 무서운 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제가 캐나다 갔다 와서 이영자 씨가 언니, 언니는 진짜 사람 돼서 돌아온 케이스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늘 살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불평불만하던 어느 날 제가 새벽 기도를 섬기게 된 건 정말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해서 처음에 저희 엄마가 너 새벽기도 가보지 않겠니 해서 갔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저쪽 끝자리에 가서 제가 기도하는데 맨 끝자리에서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있다 그러는데 저 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그게 제일 처음에 했던 기도였습니다. 둘째 날도 하나님 좋았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셋째 날도 그렇게 한 기도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40일 특새라는 걸 그때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40일 새벽기도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절 만나주신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를 너무 위로해 주셨고요.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니까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몰입하게 됐었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율법주의가 됩니다. 바리새인이 됩니다. 철저하게 주일 전날 옷 걸어놓고 11초 빳빳하게 데려가지고 성경책에 꽂아놓고 내일 몇 시에 가야 되는지 11시에 뵈면 10시 55분에 가야 되는 규칙적인 아이. 예.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더 행복했던 건 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제가 어릴 때부터 이사를 47번 다녔었거든요. 그 징글징글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를 했었는데 정말 꿈에 그리던 일산의 전원주택에서 아버지하고 살게 된 거예요. 꿈에 그리던. 너무 감사하면서 그 기도 마치고 아버지하고 일산의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살게 됐고 저희 아버지는 그 집에서 한 달도 채 못 사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갑자기 허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는데 달랑 며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라는 허무감과 힘든 것과 어려운 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텔레비전 7개라고 라디오를 2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물질적인 것도 저를 못 채워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저를 못 채워주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저희 아들이 6학년이었는데 저희 아들이 유학을 가겠대요. 제가 그 말에 속아서 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속아서라는 말에 여러분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게 여기서 공부 안 하던 놈은 거기 가서도 안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저보다 성적이 좀 나았기 때문에 공부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유일하게 아이한테 시킨 건 성경 과외를 시켰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저희 아이를 말씀으로 커야 된다. 생각해보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과외는 하면서 왜 성경 과외를 안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을 붙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상담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서. 그 6년을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애가 반듯하게 자라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유학 가지 말고 이민 가자 그랬어요. 나는 이 나라가 너무 싫다. 나는 이 상처 많은 나라에 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민 가자. 그래서 보따리를 싸서 사실은 이민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우냐 그러는데 저희가 대성통곡하면서 후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저 언니는 간다 그러면 가고 안 온다 그러면 안 온다. 다시는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 그랬으니까 안 돌아올 거다 그래서 후배들이 나와서 엄청히 울었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많이 울고 정말 이 땅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캐나다에 갔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에 여러분들 살아보신 분들,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밴쿠버 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더라고요. 하늘이 정말 파랗고요. 정말 저희 집에 곰 세 마리가 나왔었어요. 엄마 곰하고 애들 곰 두 마리가 나왔었고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뭐 가지러 갈 게 있어서 차를 두고 주차장에다 놓고 나갔다가 보니까 옆에서 누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곰이 저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빵빵 눌렀더니 곰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곰이 나가고 나서 보니까 애들이 심심하다고 따라가자 그래서 보니까 곰 세 마리. 애들이 곰 세 마리 노래 불렀더니 세 마리 나온다고 그 다음에 곰 네 마리 부르자 그래서 2년 뒤에 곰 네 마리 나왔습니다. 근데 곰들이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언덕에서 저 아는 엄마가 너무 언덕이 높아가지고 아 힘들어 아 힘들어 그랬더니 곰이 저쪽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로. 예. 그리고 사슴도 길거리에 정말 서 있어요. 신호 받으려고. 아, 길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신호가 안 바뀌지 이런 표정으로. 그 저희 집에 너구리가 나왔었습니다. 너구리 정말 귀엽거든요. 너구리는 한 마리씩 안 다녀요. 두 마리가 와서 제가 새우깡을 줬더니 그 다음에 네 마리가 왔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애들이 학교 때를 지어서 그 집에 가니까 뭘 주더라 그래가지고 단체로 왔었어요. 그만큼 자연이 수려한 나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깜짝 놀란 게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저희 아이들을 풀어서 키우는 거였거든요. 9시 반에 재웠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몇 시에 아이들 재우냐고 8시 반에는 재워야 된다는 거죠. 9시 반에 재운다고 혼났어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애들이 8시 반부터 활동 시간이더라고요. 뭐 컴퓨터 학원에 무슨 뭐 태권도에 바에 뭐 피아노에 무슨 뭐 발레 뭐 영어 발레 요새는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애들이 막 가방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애들은 캐나다에서 놀다 지쳐서 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자연이 수려한 나라에서 살면서 정말 행복했었습니다. 야, 정말 내가 엄마라는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구나. 제가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건 그거였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 문자를 지우면서 아빠라고 써있는 전화에다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지금 거신 전화는 가입자가 없거나 결번위원이라고 나오는 순간 아, 내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전화를 좀 많이 할걸. 아버지하고 얘기하고 있을 때 좀 많이 얘기할 수 있을 때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캐나다로 떠나서 아이들하고 마음껏 엄마 엄마 하면서 지내면서 정말 행복했었어요.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상처가 있어서 제가 질투를 하더라고요. 애들을 아주 유치한 질투를. 제가 과일을 깎아다 주고 애들을 주면서 좋겠다 니들은 친엄마가 과일 깎아줘서 이런 유치한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 도시락 갖다 주면서 제가 도시락을 못 싸갖고 다녀서요. 제가 아이들 도시락을 늘 싸다 줬거든요. 그 도시락 갖다 주면서 엄마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야, 친엄마가 밥에다 줬잖아.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후회를 하는데 이미 쏟아내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심각했던 건 사춘기 아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혔었어요. 전혀 정말 기러기로 살면서 아들을 키우거나 사춘기 애들을 키우는 건 상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전 제 자식하고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 제가 지금은 안 그런데요. 사실은 욕을 잘해요. 좀이 아니라 맛있게 해요. 그래서 욕을 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먹고 입을 안 헹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욕을 했는데 제가 욕한 걸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는 욕이에요. 이런 미친놈, 이런 정신 나간 놈, 이런 도라이, 이런 강아지 이런 욕들 있잖아요. 자, 강아지라 그랬겠어요. 개로 시작해서 이렇게 된 욕들을 이제 거침없이 했었어요. 누구한테? 사춘기 아들한테. 엄청 욕했었어요. 아주 욕을 맛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사춘기 아이들은 욕 먹을 준비가 돼 있어요. 엄마한테 욕을 먹으려고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우리 엄마가 언제 날 지켜보고 욕을 하나 이런 자세로 그렇게 욕을 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제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다니면서 아이한테 욕을 했던 거예요. 제 새벽 기도를 왜 시작했냐면 아들 바꿔달라고. 저는 아들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인생이 생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요. 저희 아들은 느려 터져가지고요. 학교가 9시 반인데 10시에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교장이냐? 교장 두고 시간에 안 간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싸웠었어요. 막 정말 악을 쓰고 싸웠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하면서 막. 그리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이 새끼가 너무 싫어요. 하나님, 애가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생각해보세요. 혹시 병원에서 애가 바뀌지 않았나요? 이런 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새벽에 단에서 막 뒹굴었었어요. 너무 싫어서. 막 화가 나서. 그러면서 막 단에서도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욕을 했었어요. 하나님, 나 이 새끼 때문에 정말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아이를 보면 애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애가 안 바뀌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너는 날 셌다,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욕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그날도 아이한테 굉장히 욕을 심하게 했었던 날이었어요. 제가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아들이 학교를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분이 났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그날은 저희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던 날이에요. 저희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아들한테 가겠죠.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바깥에서 화 안 내는 사람이 집에 와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집어던지거나 폭행을 하는 건 애들이 만만하거나 마누라가 만만하기 때문이에요. 어디다 얘기해. 바깥에서 직장 상사한테 야 미친놈아 너 이리 와봐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욕을 했었거든요. 그날도 저희 남편하고 싸우고 저희 아들한테 갔는데 저희 아들은 욕먹을 자세가 돼 있던 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야 나와 컴퓨터 할 거야 그랬더니 에이씨 하고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해야 되니까 너 나와 그랬더니 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먼저 해야 되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랬더니 에이씨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순간 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그러면서 딱 때리려고 손을 댔는데 제 아들이 이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순간 오, 이 자식 봐라 힘이 많이 센데 잘하면 맞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나머지 손이 하나 또 있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손으로 딱 때리려고 그랬는데 어머 저쪽에도 두 개가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양손을 딱 잡히니까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저에게 지혜가 떠오르는 게 저에게 두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다리를 짚고 다리로 딱 찼는데 다리가 짧은 관계로 아이한테 안 닿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악을 썼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엄마가 때리면 맞아야지 어디 버르장머리 없이 응? 엄마를 잡고 말이야 이 새끼 어디서 이런 걸 배웠냐고 막 악을 하는데 저희 아들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에이씨 교회 집사란 인간이 연예인이라며 내가 진짜 쪽팔려서 어디 나가서 얘기를 못해 집구석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바깥에선 그렇게 잘하면서 안에서 이러는 거 누가 알아 엄마 아 나 진짜 창피해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순간 어? 이 자식 봐라 날 다 아는데 내가 바깥에서 잘하고 안에서 이러는 걸 걸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놓으라 그러고 맥이 확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이가 많이 컸어요. 이 아이가 나를 알아요. 내가 이 아이한테 들켰어요. 뭐 이런 그냥 혼자 푸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욕을 했었어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욕이 그렇게 한순간에 고쳐지고 사람이 변하면 제가 어느 날 도사가 돼서 신이 될게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욕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역시 아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야 빨리 학교 가. 나 너 같은 새끼 처음 봤던 새끼야. 그러면서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밥을 차려놓고 아이가 밥을 먹으러 내려왔는데 밥을 먹으려고 그런 순간 제가 물을 딱 갖다 놓으면서 한마디 했어요. 야 날 셋다 새끼야. 커서 뭐가 될라 그러냐 도라이 같은 놈. 어여 먹고 학교나 가라. 에휴 한심한 놈. 그러는 순간 하나님 저에게 딱 한마디 하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네 아들 만들어줄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제 아들이 제가 말한 대로 된다면 피 흘리면서 죽었어야 되고요.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지 않고요. 동네 개가 돼 있어야 되고요. 찢어 발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매일 저희 아들은 욕을 먹으면서 죽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두려워서 제가 아이한테 밥을 먹고 학교 가라 그러고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했어요. 회개라는 건 내가 그 일을 끊어내고 다시는 하지 않는 게 회개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분을 이 아이에게 토해냈습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그 순간 이후로 욕을 하지 않았어요. 아멘이라면 제가 욕하는 걸 들으셨나요? 그렇게 해서 욕을 하지 않았더니 놀라운 건 저희 아들한테 금단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욕이 마려운 거예요. 제가 3일이 지나니까 제 주위를 자꾸 맴도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이 정도면 욕할 때가 됐는데 왜 욕을 안 하나 이러면서 애가 욕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참다 일주일째 됐는데 저희 아들이 너무 조심스럽게 엄마 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이랬더니 왜 욕을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엄마한테 그런 마음 주셔서 엄마 욕 안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아씨, 아, 17년 동안 왜 하나님 가만 계시다 그날 얘기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했다. 엄마가 교만할 때는 내가 너무 잘하는 줄 알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맨날 얘기하셨을 텐데 몰랐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고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신다. 엄마 지켜나갈 거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올라가면서 좋겠다 니들은 욕 안 먹고 커서 두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딸한테 오빠 밥 먹으라 그래라 그랬더니 저희 딸이 2층에 가서 오빠 밥 먹어 그러더니 뛰어내려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왜? 오빠가 공부를 해. 저희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아들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를 원하시는구나. 우리 남편도 아닌데. 내가 변하면 다른 것들이 바뀌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변하지 않고 모든 환경을 탓했던 제가 뒤집어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놀란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제 안에 여전히 아들에 대한 분노가 있었어요. 미웠었거든요. 꼴보기 싫었었거든요. 늦고 게으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새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저한테 일어났었어요. 저희 아들이 운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 친구들 그리고 하키를 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바늘 금을 거놓고 아스팔트 있는 데서 바늘 거놓고 한쪽은 하키라고 한쪽을 축구를 하는데 하키하는 아이들이 자꾸 스틱으로 이제 공을 보내니까 저희 아들이 열을 받은 거예요. 그 축구공으로 그 가장 깐죽거리는 아이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뒤통수에다 대고 발로 탁 찼는데 이 아이가 뒤통수에다 찼는데 그 하키하던 아이가 정면으로 돌아와서 얼굴에 정면으로 맞은 거예요. 저희 아들한테 와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밀었는데 이 아이가 브레이드를 타고 있으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아스팔트로 찧어서 뇌진탕으로 쓰러지면서 혀가 말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혀를 꺼냈고 그 나라에서는 경찰차하고 앰뷸런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교장실에 감금당하고 캐네디언 3명 아이를 딱딱딱 다른 방에다 증인으로 세워놨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을 보고 있다가 저 아는 엄마가 전화를 했어요. 저기 아들한테 전화 안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왔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야 전화 안 왔으면 됐어. 근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화를 다시 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아니 글쎄 뭐 애한테 일이 생긴 것 같긴 한데 전화 안 왔으면 잘 해결하겠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때부터 불안한데 저희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엄마 죄송합니다. 저한테 일이 생겼는데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는 순간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마치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 저에게 율법만 가르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철저하게 율법만 가르쳤거든요. 똑바로 앉아 예의 발라야 돼. 인사 잘해야 돼. 남한테 욕먹으면 안 돼. 이렇게 철저하게 아이를 율법으로 난도질했었거든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분 운전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상처로 아이에게 율법을 강요했었고 내가 이 아이를 피 흘리게 했었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면 그건 저 때문이니까 저 먼저 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죄입니다. 하면서 제가 40분을 회개 기도를 하고 갔어요. 학교에 딱 도착했는데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너의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될 거고 너희는 이 나라에서 추방당할 것이며 너희는 다시 이 나라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되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하고 교장실을 이렇게 보는데 저의 아들이 잠깐 바람을 쐬러 나온 거예요. 근데 잊을 수가 없는 게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요.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한숨을 푹 내쉬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몰아쳤구나. 저 아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저 아이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안쓰럽기만 하더라고요. 가서 와락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들어오래요. 그래서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경찰하고 그 학교 가디언하고 다섯 명이 앉게 됐어요. 경찰이 저보고 넌 너무 럭키하다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캐네디언 아이가 때린 게 아니라 밀었는데 브레이드를 타고 있어서 뒤로 넘어졌다. 그랬기 때문에 때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나라에선 처벌을 하지 않겠다. 그런데 학교에선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그러는 순간 무전기가 왔어요. 그 쓰러진 아이가 저희 아들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14일 정학을 맞고 집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날은 완전히 소진돼서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사랑 표현을 하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싶어서 밥을 맛있게 차렸어요. 따뜻하게. 그리고 아이 보고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 아이 보고 밥을 먹으라 해서 딱 앉았는데 애가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너무 잘 차려놓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해놓은 밥이 아닌 거예요. 얘 생각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날 내어 쫓으면서 진수성찬을 차렸구나. 이 밥을 먹으면 난 떠나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봤더니 이놈이 벌써 14일 동안 나가 있을 집을 알아놓은 거예요. 제가 밥을 먹으라 그러고 밥 먹으면 올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놀러와에서 무릎 꿇은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아이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앉으라 그러고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용서해라. 엄마 안에 있었던 상처로 인해서 너에게 그동안 욕했었고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었고 너에게 철저하게 율법만 가르쳤었다. 그런데 엄마 앞으로 너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엄마 그동안에 했었던 것들 오늘 이 시간으로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미안하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저희 아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엄마 나한테 칭찬 한번 하지 않았잖아. 엄마 나한테 격려 한번 하지 않았잖아. 내가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 못하는 것만 엄마가 일일이 야단쳤었잖아. 엄마 내가 이성미 아들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한번 느껴보기나 했어? 그러면서 막 아그락을 쓰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둥켜안고 그날은 둘이 울었어요.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안고 그냥 울고 그날은 서로 헤어져서 각방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뭐가 시커먼 게 나와요. 뭐야? 그랬더니 나도 새벽 기도 따라가려고. 왜?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엄마 변한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셔. 엄마 힘으로는 도저히 변할 수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날부터 새벽 기도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따라다니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하고 새벽 기도를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이가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엄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러더니 엄마 내가 인류학교 가서 엄마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네가 좋은 거 해라. 그런데 저는 이미 하나님이 어떤 학교를 갈 거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학교를 정해주면 제가 나중에 엄마가 가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서 그걸 아끼고 있었어요. 근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그 두 군데 학교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마침 학교에서 브로셔가 왔길래 제가 받은 학교가 트리니티라는 대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들고 야 연락 왔냐? 그랬더니 안 왔대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넣어보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씨 거기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 새끼 아무데나 가지 뭐라고 네가 뭘 따져 이 새끼야 연락도 안 되는데 제가 얼른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안 간대요. 자.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놓고 다시 기도했어요. 또 며칠이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야, 거기 전화 안 왔냐? 그랬더니 엄마 연락이 안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게 야, 여기다가 아니, 안 간다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알았어.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하나님 안 간대요. 여기가 아닌가 봐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근데 애가 기다리다 연락이 안 오니까 새벽 1시에 어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가냐 그랬더니 아씨 엄마 원소내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다서 아침밥을 먹으려고 아침밥 먹고 9시 반쯤에 저희 아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더니 아씨 엄마 그 학교 됐대 똥통인가 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생각하는 인류 학교에 가서 네가 3류로 살면 그 학교 3류 학교야. 네가 생각하는 3류 학교에 가서 네가 인류가 되면 그 학교 인류 학교가 돼. 내가 그 얘기를 했어.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내가 그런 엄마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내 스타일대로 한다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똥통? 커봐라 이 새끼야 공부 안 하더니 똥통에서 이 새끼야 똥물이나 튀기면서 살아라. 이럴 엄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놓고 너무 깜짝 놀래갖고요. 간증할 때마다 해요. 내가 너무 기가 찬 거야. 그건 아무도 못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트리니티라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 학교에 가서 아이가 너무너무 정말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희한했던 건요. 한국은 입학식을 막 요란하게 하잖아요. 전 입학식 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야 학교 입학식 안 하냐? 그랬더니 했어 이러는 거에서 어머 야 그래도 내가 엄마가 가서 그래도 땅밟기는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 엄마 오지 마 그러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서 제가 딱 한번 하느님 그래도 아들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땅밟기는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 잘 하셔야 돼요. 저 두 달 학교 갔어요. 그 기도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내일부터 학교 데려다 줘야 돼. 왜? 면허 정지당했어. 알았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쓰시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마 왜 화를 안 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땅밟기 한다 그랬어. 그랬더니 아씨 엄마 그렇게 기도하니까 내가 면허가 정지됐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건 제가 그렇게 해서 가서 아침에 아이 내려놓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차 안에서 기도하고 땅을 밟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왜 매일 거기 가서 기도를 하네요. 저희 아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트리니티라는 대학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학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유일하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재정이 끊겼대요. 재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 한 번 했던 걸 쓰시는군요. 나를 쓰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땅밟기를 하고 났는데 아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골프했었거든요. 골프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공 하나 칠 때마다 다 돈인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들이 사춘기 때 엄마 골프학과 축구학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축구하라 그랬겠죠. 왜냐면 축구는 빤스하고 신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애들은 뭐라 그랬어요? 축구 안 하고 골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골프로 선교를 하겠대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래라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더니 어느 날 너무나 조심스럽게 엄마 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그런 야 하나님 다 부르셔. 너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나도 처음에 교회 갔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 딸아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누가 사랑한다 내 딸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 난 하나님이라고 확신해. 너도 아마 그걸 거야.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날 부르시는 것 같아. 야 뭐라고 부르시대 이랬대.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야 누구나 하나님 일은 해. 별나게 그러지 마. 하나님 일은 다 해. 네가 말 잘 들었어. 됐어. 그랬더니 아이 저기 나 목회해야 될. 야 목회는 아무나 하냐. 네가 무슨 목회라냐. 인생이 네가 목회가 아닌데. 너나 잘 살아. 그랬더니 아 나 목회 하나님 주신 비전 같아. 그래서 기도 더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 굉장히 기뻤어요. 아 우리 집에 드디어 명품이 나오는구나. 하나님 주신 정말 선교사나 목사가 한 분이 나오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아들이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혼자 목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멘하지 마세요. 요새 엄마들이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하나 떨어져 나갔잖아요. 요새 부모들은 네 집 아들은 개고생하는 목사, 우리 집 아들은 돈 많은 장로 이게 모토라는 얘기를 살짝 듣긴 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한국에 같이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 손을 놓고 가라시는 거예요. 제가 금요 철야 때 아이하고 찬양을 하면서 손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손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아이 손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겠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내가 좀 더 이 아이한테 잘해줄게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손을 나에게 달라고 그러시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데리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제가 데리고 가서 잘 좀 키우고 싶어요. 사랑 더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말 많이 울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너 못 데리고 가. 너 여기서 혼자 하나님 손 붙들고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아이가 엄마 해볼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힘든 건 아이를 놓고 오는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재정을 끊으시는 거예요. 물질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일식집에서 일하면서 용돈하면서 알바하면서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 그거는 좀 허락해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네가 아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려 하느냐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 내가 용기는 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보냈는데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엄마가 돈을 버니까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내가 힘들지만 해볼게. 그래서 6개월 쉬고 6개월 돈 벌어서 학교 가고 근데 3월 말에 저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전화했어. 엄마 기뻐하세요. 내가 이렇게 잘난 놈도 아니고 똑똑한 놈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4년 장학금 주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마음 네가 네 아들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려 하느냐라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지금 캐나다에서 살다가 이번에 미션 트립 간다고 지금 한국 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큰 거예요. 혼자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성미의 아들로 살 때는 물질은 풍요로웠는데 마음이 힘들었었어.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사니까 물질은 빠듯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놀라워라는 고백을 들으면서 아, 네가 나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정말 그곳에서 잘 자라게 됐을 때 하나님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오시게끔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캐나다에서 살면서 딴 건 다 좋았었어요. 근데요, 살면 살수록요, 영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선교사가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을 이제 캐나다를 나가게 되면서 하나님 내가 드디어 이제 영어를 배워서 제3국에 가서 하나님 내가 영어로 선교사가 돼서 꿈을 막 키우면서 막 1년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요, 시험은 잘 봐요. 90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왜냐면 밤새 파니까 처음으로 공부를 해보니까 태어나서. 근데 시험 보고 나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선생님은 내 말을 잘 알아들어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아무도 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가 내가 분석을 해봤더니 선생님 돈을 받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들어야 답변을 해주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다가 Excuse me 그랬다가 뭐라고? 그러면 아니에요. 그리고 저쪽 가서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게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을 못 싸워봤어요. 오케이 그러고 돌았으면서 내가 영어만 잘하면 정말 거기서 훈련을 빡세게 받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해서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영어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아, 하나님 그래도 내가 방송을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영어를 못해서야. 하나님 그리고 내가 외국을 가서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7년을 있었는데 말이야. 여기서 어? 영어 잘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영어로 유창하게 해야지. 거기서 통역도 가지고 또 한국말 해가지고 아, 복잡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면 나라를 바꿔주십시오. 나라를 바꿔주시면 내가 그 나라로 가겠습니다. 기도한대 하나님이. 북한. 그날 찬양했어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가 만땅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너무 편한 거예요. 듣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병원이에요. 병원 가는 건 진짜 어려웠어요. 왜 우리는 표현이 되게 많잖아요. 욱신욱신거리고 지끈지끈거리고 골이 띵하고 머리가 아프면서 뒷골이 땡기면서 4번선이 어깨가 뻑적지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딱 세 마디예요. 나 아파. 많이. 저쪽에서 뭔 약을 줬는지도 몰라요. 쥐약을 줬어도 아마 받아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검진을 늘 하러 왔었거든요.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날은요, 병원이 속이 터져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거, 저희 아들이 여기 종기가 났었는데요. 이게 나가지고요. 작은 병원에서 큰 병원 가고, 큰 병원에서 조금 더 큰 병원 가고, 조금 더 큰 병원, 더 큰 병원 갔는데요. 1년 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속 터져가지고 한국에 와서 째고 여기서 수술하고 갔거든요. 며칠 있다 전화 왔어요. 재검하자고. 없어졌는데. 그렇게 속이 답답한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이 그렇게 답답하니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참 제가 희한한 체험을 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런 경험을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와가지고 검진 받는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저녁을 먹자 그래서 저녁 먹고 그날 새벽 1시에 홍대 앞에서 커브를 이렇게 딱 트는데요. 젊은 여학생이었어요.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었던 그 여학생이 술에 널브러져서 새벽 1시에 쓰러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렇게 안으시고 운다는 표현이 아니라 여기 가슴이 뻑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 이 땅에 저런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렇게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저렇게 술에 만취가 돼서 저렇게 쓰러져 있는 아이가 뭐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돌아오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5년 반 됐을 때 저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가서 1년 반 기도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될 준비를 다 했는데 한국에 오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사람들하고 다 인사하고 그랬는데 일주일 남겨놓고 한국에 오기가 싫은 거예요. 하느님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느님 내가 누리고 사는 거 못 보시죠?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전원주택에서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이렇게 행복한데 하느님 다 없었던 걸로 하고 우리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 사는 꼴을 못 보시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나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안주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정하래요. 나랑 갈래? 혼자 살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잘못 기도를 들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겠다고요. 그랬더니 아니, 둘 중에 하나. 나랑 갈래? 혼자 있을래?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내가 더러워서 따라간다, 내가. 내가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게. 그런 식으로 나를 따 하시면 내가 어떻게 혼자 있어? 내가 이 외로운 세월을 됐어야 했는데 따라갈게. 더러워서 따라가요. 그러면서 따라왔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안주하는 것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만들어 놓으셔서 전 한국에 와서 그대로 이어서 일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놀란 건 아이가 저희 둘째가 저희 애들이 6학년 5살 14개월 이렇게 갔으니까 5살짜리가 가서 사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서 한국 가면 힘들다, 한국 가면 공부해야 된다 막 이런 스트레스를 주니까 아니 지집 애나 잘 키우지 왜 넘 가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붙잡는지 모르겠어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엄마 한국 가면 힘들대. 그래서 네가 알아서 결정해라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남겨놓고 저희 딸이 그날 같이 이제 저희는 밤에 기도를 했었는데 그날 아이를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가 그동안 했던 기도를 제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 너무 미워요. 왜냐하면 아빠가 캐나다에 오게 해달라 하는데 엄마가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떨어져서 사는 거 싫다 그랬는데 하나님 또 떨어져서 살잖아요. 이러면서 아이가 불평불만했던 걸 제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가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함께 했어요. 아이가 밤새 울더라고요. 그래서 안고 안 가도 돼. 엄마 혼자 갈 수 있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안아주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문을 빼꼼히 열었어요. 눈이 퉁퉁 분 채로. 왜? 그랬더니 엄마 나 한국 따라갈게요. 왜?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원망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셨고 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내가 고난을 통과할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셋이 애들 다 데리고 오게 됐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건 막내예요. 막내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해요. 아직도 양말을 입어요. 참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희 애들한테 카드 쓰라고 전도사님께 카드 쓰라 그랬는데 저희 딸이 편지를 썼는데 전도사 놈께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을 잘 모르니까. 근데 저는 자유함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그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와보니까 제가 왜 한국에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시키셔서 훈련시키셔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와보니까 한국 엄마들은 난리가 났어요. 애들 공부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아주 그냥 저는 제가 스케줄을 캐나다에서 스케줄을 잠깐 말씀드리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었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총무였었어요. 그래가지고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5시 15분까지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제가 혼자 가면 안 되니까 아줌마 둘을 해가지고 하나는 저를 모닝콜 해주는 엄마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초신자 하나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기도 가자고 전화하면 간신히 깨가지고 그 엄마를 데리고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잔 사가지고 여기 커피가 비싸더라고요. 맥도날드 커피가 거기는 1불 26인데 여기는 비싸요. 그래서 커피를 한잔 사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가가지고 5시 15분에 도착해가지고 5시 30분 예배니까 30분 되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팅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5시 30분부터 예배 들어갔고 7시 15분에 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7시 20분이에요. 7시 20분에 와가지고 애들 아침 차려놓고 애들 보고 얘들아 밥 먹어라 그래가지고 7시 40분에 애들 깨워가지고 8시 15분에 내려가가지고 애들 다 내려놓고 집에 오면 9시에요. 9시 되면은 청소를 싹 해놓고 제가 도시락을 사가지고 애들 도시락 갖다주고 11시 45분에 갖다주고 집에 오면 12시 10분이에요. 12시 10분에 와가지고 간식 준비해놓고 애들 데리러 2시 45분에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3시 15분에 애들 간식 먹을 동안에 저녁 준비해요. 저녁 준비해가지고 애들 또 저녁 먹일 동안에 다 저녁 먹고 나서 싹 씻을 동안에 애들은 숙제하고 잘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렇게 잔 게 9시 반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9시 반에 다들 활동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놀란 거는 애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아니 보니까 애들이 무슨 학교 끝나고 나면 야자 타임 있고 야자 끝나고 나면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공부들을 막 죽기 살기로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 나왔으니까 오늘은 성적순으로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성적순으로 앉아주세요. 일생의 공부가 성적순이 됐잖아요. 모든 게 성적순이 돼가지고 애들이 공부에 치여가지고요. 애들이 욕을 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조그만 애들이 욕하는 거 보면서. 안에 분노가 있으니까 폭발할 때는 없고. 그렇게 엄마들이. 전 깜짝 놀랐어요. 수능 때 저는 새벽기도 하다가 수능 때요. 엄마들이 단에 붙어 있는 거 보면서, 어머 세상에, 이 시간에 다들 어디서 이렇게 기어 나온 거야. 막, 생전 기도 안 하다가 수능 100일 작전, 그럼 막 여기 다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막 이쪽에서 아줌마들이 막,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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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딸이 이번에 수능 봤는데 하나님, 이번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헌금을 수억 하겠습니다. 주님, 이십니다. 막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엄마가, 어머 저 옆에 있는 마라 주여를 세 번에서 다섯 번 해야지. 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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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십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수능 봤는데 저쪽 집에서 안 되는 것부터 더블로 저희가 헌금하겠어. 언니 하나님, 이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 딸은 미워해서 재수하게 하시고 그 인류대학에 못 가면 우리 딸은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건가요? 모든 관점이 공부에 맞춰져서 아이들이 자유함이 없어요. 애들이 그렇게 정말 돌아다니면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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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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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좋대더라 이 학원이 좋대 이 학원에 가봐 어느 집에가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성적이 많이 올랐대 아우 그 들어갔는데 성적 안 오르면 애 앉혀놓고 너는 도대체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네 아이비야 월급도 쥐꼬리 많은데 그거 가지고 벌어가지고 너를 데려 매기살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입고 싶은 거 못 입으면서 내가 너를 어떻게 보냈는데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고 자세히 봐봐 누굴 닮았나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어쩜 그렇게 빼다 박을 수가 없어. 똑같아. 그런데 애들을 그렇게 욕을 하잖아요. 왜 그러세요? 학원 보낼 돈이 있으면 고기 사 먹으세요. 아, 여기 혹시 학원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부 안 하는 놈은 학원 가서도 잔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책상 앞에 앉으면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책상 정리를 해야 되고요. 일단 공부하기 전에. 그리고 책상 정리하다 보면 서랍을 보면 서랍 정리를 해야 돼요. 서랍 정리하다 보면 책꽂이 정리해야 되고요. 책꽂이 정리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옷장 정리를 해야 돼요. 옷장 정리를 하고 나면 이불을 빼서 빨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 너무 바쁜 거예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강요하고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너 나처럼 살래? 엄마의 한을 실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한을 품어서 공부로 공부로 인생을 그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엄마의 한을 실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은 우리 아들은 다윗처럼 모세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세례 요한처럼 왜 이거 기도 안 하세요? 목 잘려 죽을까 봐? 베드로처럼 될까 봐? 그 기도하는 사람 못 들어봤어. 다들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물론 최고가 되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는데 엄마들이 다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네가 왜 기도해? 엄마 기도하고 있잖아. 그럼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들어줄까요? 막 시끄러워요. 조용히 하세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네. 하나님 왜 이렇게 낯서세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주여 미십니다. 막 이러면서. 주여 내 뜻대로 하옵시고 주의 뜻대로 맛이 없어서 요새는 엄마들이 그렇게 기도한대요. 목적이 바뀐 삶.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다 바뀐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애써 받아내면 응답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응답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트윗에다 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요새 큐티 많이 하는데 큐티하면서 내일 무슨 말씀을 주시나 아유 복이 있으리라 됐어 찾아 이렇게 기복신앙처럼 그냥 내가 받을 말씀만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주시는 말씀은 살짝 덮고 아니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삶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나가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떠밀려가는 이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예배가 되지 않아서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아서 모든 것들이 어긋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들을 정말 내어 맡기지 못하는 삶 내가 하나님 키울 테니 나에게 맡기세요 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제가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시간 오버했죠? 아유, 하다 보면 이런다니까요. 얼렁 마무리할게요. 얼렁 마무리할게요. 아유, 더 해야 되는데. 밤 새울까요? 처리하러? 내일 혹시 뭐 일이 있으신 분들은 주무시고 가시죠, 뭐. 그래서 저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면 내 환경과 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입니다. 저는 정말 저에게 다 준다 하여도 하나님하고 안 바꿉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많은 인물 중에서 저도 다윗처럼 뭐 모세처럼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성경 속의 인물 한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결정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누구도 없었지만 땀 흘려서건 얼떨결에건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누군가 피 흘리며 아픈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내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싶습니다. 내가 아팠던 세월만큼 내가 힘들었던 세월만큼 내가 그 사람의 아픔과 힘든 것들을 대신 질 수 있다면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다 저의 인생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저 인터넷에서 치시면 제 과거가 쫙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어떨 때 하나님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볼 때마다 아파요. 그런데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과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예인 아이들이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연예인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 아직 믿음 이제 첫발 떼는 아이들이 이 인터넷으로 인해서 자살하기 시작했고 댓글 하나로 묵상하면서 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하나님 아시죠? 우리 아이들 우리 연예인 아이들이 이제 고만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제가 이렇게 온 건 기도 부탁하려 왔습니다. 저희 연예인들이 매일 밤 9시에 연예인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밤 9시부터 10시 40분까지는 이렇게 간증하지 않는 시간에는 매일 한 곳 어느 교회에 가서 매일 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이들 이름 부르면서 중보기도 저희가 중보기도자를 세워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왜 너는 안 하느냐 그래서 아 내가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면 되는 걸 남한테 부탁을 하려고 그랬던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도한 지 두 달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번에 수련회를 연예인끼리 한 100명 정말 뜨겁게 김영희 선교사님 모시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 열정으로 살아간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그 더 감사한 건 여기 교회 다니죠. 션이 저희 티셔츠를 공짜로 협찬을 해줬어요. 근데 참 추접스러운 건 가격이 얼마인가 이거부터 전 보더라고요. 비싼 거 줬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고 전하고 싶고 만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나이든 선배가 추접스럽게 가격을 받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 예. 그리고 션한테 참 많이 배웁니다. 저는 젊은 사람에게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님 션 같은 남자 왜 나한테 안 주셨어요? 네가 정혜영이냐 그 얘기 하셔서 제가 바로 꼬랑지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만나시길 원하시고요. 그렇게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서서 돌진할 때 하나님 그 힘 주신다고 믿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을 잡을 거고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손 붙들고 앞으로 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고요. 너무 찬양하고요. 너무 사랑하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미 집사님과 동행하시고 또 이승미 집사님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과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신 게 참 감격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성미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택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지 좋은 샘플을 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상처도 또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허무함도 좌절이나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기는 통로가 되기 됨도 깨닫게 해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성미 집사님 통해서 연예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신실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집사님이 서시는 그곳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집사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며 또 하나님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이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픔, 상처, 외로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좌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모두가 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위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이 우리의 허무함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또 오늘 간증해 주신 이성미 집사님의 삶과 가정과 사역과 그 모든 것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